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라기스에 진을 치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는 남유대의 13번째 왕입니다. 12번째 왕인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쳐서 취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상태였고 남유다도 이 예루살렘마저 함락된다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는 당시 유다의 46개의 도시와 마을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에서 점령한 도시 라기스를 근거지로 삼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랍사게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랍사게의 뜻이 마시게 하는 자의 수장이라는 뜻인데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직책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술 관원은 단순히 왕이 마실 음료를 준비하고 왕에게 바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정책에 관해 자문하는 자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사람은 랍사게를 비롯해서 다르단 또 랍사리스 총 세 사람이었는데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직접 산헤립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를 보내서 랍사게를 대하게 하는데 랍사게는 이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래 썼던 아람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온갖 조롱을 다 쏟아내는데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 랍사게의 어떤 조롱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조롱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이 적군의 왕을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히스기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 산헤립은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애굽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는 도구인데 속이 빈 갈대로 지팡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갈대가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몸을 지탱하고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애굽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반 아수르 동맹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정권 안에서는 애굽과 동맹해서 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자라는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히스기야도 이 외교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산헤립이 그 반 아수르 동맹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애굽을 의지하여 더 이상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남유다를 치러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벗어날 수 있겠냐? 네가 가장 지금 의지하는 것은 애굽이지? 라고 묻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애굽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랍사게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면 망한다. 줄곧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애굽을 향해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미 하나님도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힘이 빠진 바다 괴물이다 라고 30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방 나라의 장관인 이 불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신자가 보기에도 남유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면서 결국 네가 믿는 건 애굽이구나. 이 굉장한 모욕이고 조롱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압니다. 예수쟁이도 별 수 없더라. 심심치 않게 들리는 성도를 향한 조롱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사는지, 우리가 뭘 붙들며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생명이지, 하나님이 힘이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의 표현처럼 그것이 입술에 붙은 말뿐인지를 세상도 압니다. 성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지위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그래서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을 이미 세상이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저 강남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지, 내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죠.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말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도전도 그들에게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조롱과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 앞선 7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믿음을 보일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패하자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그곳에서 조롱과 모욕을 듣게 됩니다.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믿음을 보일 자리에 믿음 대신 세상을 보인다면, 세상을 따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사소한 삶의 순간순간에서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분이 최고이고 전부라는 고백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불신앙에 대한 조롱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진행하는데요, 랍사게는 이 유다의 성들을 점령하면서 히스기야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의 흔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의 신전들을 일개 왕이 다 파괴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개 왕에 의해서 부서진 신이 어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유다 전역에 편만하던 여호와 신앙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서만 그 도시에서만 그 명백이 유지되도록 만든 실패작이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모두 허문 일로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에 혹은 여호와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신을 그저 그 도시의 신으로만 인식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하막과 시작.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아수르가 점령한 지명인데 고대의 신 개념은 지역신이고 나라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각 도시에서 산당들을 다 없어버렸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되려더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예수쟁이도 똑같더라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또 다른 조롱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었고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무시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폄하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모두가 그것을 좋아해주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의 입에서도 야,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섬겨라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자들의 삶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나봐, 성공했잖아.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게 뭐니? 믿음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20절도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아수르를 의지하면 잘 살아. 아수르를 의지하면 행복해. 아수르 땅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떠나 세상을 쫓고 따라 살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러한 유혹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세상이 더욱 큰 것처럼 세상이 더욱더 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였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의 필요의 문제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뒤흔들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조롱을 받을 때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조롱과 모욕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가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롱받고 모욕당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세상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더욱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 더욱더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